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진짜 담대한 사람인데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처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처음에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 죄를 가리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막 이렇게 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도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자기 칼로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간접으로 그 밧세바 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이제 적의 칼에 맞아가지고 죽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정말 야비한 방법이죠. 그래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그 비열한 방법으로 전쟁터에서 이제 딱 죽게 하는데 이제 그 장면을 다윗은 이제 숨기려고 하잖아요. 야 됐어 이제 뭐 그 남편 전쟁터에서 죽었고 바세바는 과부가 되었으니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백성들도 신하의 과부를 뭐 아내로 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다 덮으려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왕이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아주 가난한 과부인데 그 과부한테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건 전 재산이 양 한 마리인데 그 양 한 마리는 이 과부에게 전 재산일 뿐만 아니라 딸과 같고 잠잘 때도 서로 껴안고 자고 할 정도로 아주 이 과부가 사랑하는 양인데 그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수천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 손님 대접을 안 하고 그 가난한 과부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 가시고 그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딨냐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세상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양값을 네 배나 물어줘야 될 것이다.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때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처로 삼은 그 일을 다윗은 꼭꼭꼭꼭 숨겼는데 선지자가 그거를 확 드러내 가지고 그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이제 죄를 덜쳐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야 이 내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났구나. 그리고 즉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인정을 딱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범한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 뭐 죄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평생 지은 그 죄가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들추어냈을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이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사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죄를 사하셨는지에 대하여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이 대목에서 그 과정은 없지만은 근데 결론적으로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한 과정은 여기서 생략되어 여기서 읽어볼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범한 그 죄를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고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표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만약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는 거라. 우리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율법을 놓고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지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겼을 시에는 저주를, 죽음을 받게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자세하게 이야기는 제가 못하지만 이제 이렇게 넓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만 주면 되지 하나님이 성막은 왜 주시느냐? 율법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잘 지키면 되지. 근데 성막을 왜 굳이 주실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성막을 주셔서 성막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주실 때 인간들이 살인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어느 나라든지 법이 만들어질 때 죄를 지으니까 법을 만들지 죄를 안 짓는데 법을 만드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매면 안전벨트를 매라. 안 매면 벌금을 매기겠다 하고 그런 법을 안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매면 신호를 처음부터 잘 지키면 신호 지켜라. 못 지키면 벌금 매기겠다. 그런 법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미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법이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내려오는 거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탐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내려왔어요. 근데 못 지키는 거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을 주셨구나.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그 전염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그 병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약이 있으면. 말라리아가 무섭다 하지만 제때 약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장티푸스, 콜레라, 천연두, 흑사병, 뭐 무서운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약이 좋아가지고 그 약을 복용하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병을 점령을 하니까 암만 병이 무서워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암이 무서워도 뭐 약 하나를 먹으면은 딱 낫고 두 알 먹으면은 재발 안 되고 완벽하게 낫는 그런 약이 있다면은 암은 전혀 무서운 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듯이 율법이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어기면 저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딱 짓게 하셔가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주셨지만은 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너무 연약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인간이 죄를 지었구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인간들 다 죽게 생겼다. 저 인간들 구원해야지. 어떻게 구원하지?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한 게 아니고 예수부터 먼저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하니까 준비해놓으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제 예수님을 준비하셨느냐? 창세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지. 창세 전에. 그러면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약을 준비해 놓고 구원자를 준비해 놨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고 죄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될지라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면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내려오고 성막이 내려왔어요. 성막은 구원의 길이라면.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계획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더라 말이에요. 자, 이 순서보다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지 간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율법을 어겼을 때에 성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어떤 무서운 질병이 와도 약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다윗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도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다윗에게 결론 지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윗에게만 국한된 은총이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뭣도 모르고 다녔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교인 냄새가 났어요. 교회 가면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지만 나 혼자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거 설날에 제사 지내고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쪽 구석에 서서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 집은 불교 집안인데 교통사고 난 그 자리에 아버지 영혼이 떠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아버지 영혼을 모시고 절에다가 이제 모셔놓는다고 새벽에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스님이 와 계시고 택시도 한 대 있고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사고 지점을 갔어요. 항아리를 이제 커다란 항아리를 내가 가슴에 안고 거기다가 부적을 10장을 주면서 그거를 한 장씩 한 장씩 태우고 그 죄를 항아리 속에 던져 넣으면서 아버지 대진사 절로 갑시다 하고 괌을 지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다 태우고 아버지 대진사 절로 갑시다. 그래 그 항아리에 아버지 영혼 이제 들어왔다고 치고 그걸 안고 대진사 절로 갔어요. 그래서 불상 앞에다가 그 항아리를 놔두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황천길로 가시는데 하직 인사를 하락하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부적을 태울 때는 좀 찝찝해도 십계명에 부적 태우지 마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태웠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부처 앞에 절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매주일 내가 외운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 거기에 절을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내가 어머니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여기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미 엎드려갖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더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절을 하는데 마음은 절을 하지 말고 그냥 몸만 절을 하면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 마음은 절하지 말고 몸만 절하지 해서 이제 한 번 절을 하고 두 번 절하고 세 번 절하고 그 예식에 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절이라 하는가 봐요. 얼마나 절을 많이 한다 무릎팍 다 까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진사 절문을 나서는데 마음에 너는 죄인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거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거기서 절한 것이 마음에 큰 죄로 남는 거예요. 그 길로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학교 갈 때 제일 먼저 교회에 들러가지고 교회 아무도 없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내가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학교 갔다가 오면서 다시 또 교회에 들러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를 100일을 했어요. 100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야, 네가 지은 죄가 그거 두 개밖에 없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 부모 공경했어? 내가 부모도 공경 못했지. 살인 간음은 안 했다 치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했잖아.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했잖아.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냈잖아. 회개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낱낱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 맨날 두 개만 회개하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1번 기억나는 대로 그 죄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개하는 시간이 10분이다가 15분이다가 20분이다가 30분이다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할수록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던 것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적어놓고 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이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100일을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확실하게 했다. 이게 아니고 했겠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확실하게 죄가 용서되었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죄가 씻어진다 하는데 그래 회개했습니까? 죄 씻었습니까? 못 씻었어요. 회개하는데 왜 못 씻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가 우리 죄를 못 씻어주는 거예요. 못 씻어주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가 씻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회개를 하다가 이게 그 죄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죄가 용서되지 하고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겁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찾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CCC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HCCC 해서 C맨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CCC 예배를 갔는데 아, 죄사함의 메시지를 그 이제 전한다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종이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볼까봐 진짜 막 깨알보다 더 작은 글씨로 내 죄를 썼어요. 봐도 못 읽게 진짜 작게 내 죄를 빼곡하게 썼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촛불을 피워놓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죄를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 컵 같은 데다가 그 죄를 여기다가 타서 막 젖어갖고 그냥 한 모금만 마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마시면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태우는 것까지는 했어요. 뭐 어차피 없애야 되니까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태우는 것까지는 했는데 마시는 것까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했어요. 마음에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이래서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목사님 왈, 네가 사춘기라서 그렇다. 그래 나는 그 대답에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사춘기라서 그렇다. 사춘기 때는 원래 그런 회의가 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해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사함의 해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짓기를 이 기독교는 가짜다. 어떤 놈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해답이 없지. 내가 속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길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버렸어요.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데 하늘을 향하여 내가 던졌어요. 물론 땅에 떨어지겠지만 하늘을 향하여 던진 이유는 엿먹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 없다 엿먹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어떤 놈의 새끼가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팍 던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충 그냥 막 친구 삼아 교회 다니면 몰라도 제대로 사고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면 모순이 엄청 많거든요. 해결을 못하고 그냥 다녀요. 그냥. 그 나는 해보니까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친구들하고 뭐 바이스클 하이킹, 뭐 딸기밭 뭐 이런 데로 이제 놀러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삥땅 쳐가지고 딸기밭으로 하이킹 다니고 이렇게 일요일을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날 아닌데 어느 토요일 오후인가 해서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그 내가 그때 학생회장이고 학생회 부회장이 여학생인데 내가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김동성 씨, 예, 저 따라갑시다. 그랬어요. 그래, 보통 어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가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간다. 김동성 씨, 예, 저 따라갑시다. 예, 해서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한참 가서 갔는데 박옥수 목사님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학생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받았다 했어요. 학생 회장이 죄사함도 못 받았다 카마 좀 창피해가지고 받았다 했어요. 그래 죄는 있나 없나 하고 묻길래 죄는 많다 했죠. 그날 목사님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의 속죄 제사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는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이야기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듣다가 보니까 그 많던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듣다가 보니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미 씻겨졌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눈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기도해도 옛날처럼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그때 저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6번 간음하지 말라 7번 살인 간음죄보다도 훨씬 크고 더럽고 무거운 죄가 내가 지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1번 2번이니까 십계명의 머리부분에 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는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뭐 저만 아니고 제 때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았어요. 요즘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보면 애 같아요. 무슨 죄책감도 없고 뭐 교회 가서 아침 저녁으로 용서해달라고 비는 애들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학교에 가서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이리 와봐.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았어. 근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했어.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 주위에. 그럼 걔가 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 말 있잖아. 우리는 죄인이야.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애가 나한테 말이 딸리니까 옆반에 또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날 이후로 내가 학교 가면은 내가 일부러 일찍 가요. 한 시간 일찍. 그러면 가면은 내 주위에 애들이 빼곡하게 둘러앉아가지고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러고 막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은 관심 없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은 장로 집사쯤 되니까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야 그게 아니야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또 간섭하고 하는데 나는 원래 좀 줏대가 없어요. 성격이 줏대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영원한 의인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 길로 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 들어왔는데 옛날에 나처럼 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많은 교인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죄에서 좀 벗겨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예수님도 주셨다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을 시켜 주더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윗에게 죄도 임하고 그 다음에 구원도 임한 거예요. 죄도 임하고 구원도 임한 거예요. 죄가 100이라면 구원은 1000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해서 죄를 사함받은 죄 사함을 받은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율법도 주시고 구원, 예수님도 주셨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속에는 삶도 같이 숨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병을 주신 하나님은 약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같이 주시지 하나만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덟 명만 집어서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덟 명이 방주 안에 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방주 문 열어놓고 7일을 기다렸어요. 누구든지 타라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홍수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만, 저주만, 심판만 주신 적이 없어요. 유월절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날 밤에 대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람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고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심판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구원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물로 심판을 하시는 심판과 방주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구원의 길 없이 우리들에게 저주만 주신 적이 없으셔요.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왔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도 그래요.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다가 슬픔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 근데 하나님이 슬픔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을 같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루쯤 슬퍼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이 슬픔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문제가 되냐? 병이 오면 약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방주를 이미 준비해 놨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한 모든 환난과 슬픔과 우환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구원의 능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 죄를 이미 예수 안에서 씻어 놓았듯이 내 우환과 슬픔과 문제를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난이나 칼, 전쟁이나 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문제 속에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셨구나. 이번 대전도 집회 기간에 목사님이 로마서 3장 4장 말씀을 7시간 전하시는 동안 율법 이야기도 나오고 성막 이야기도 나오는데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웠어요. 야,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셨구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맞아, 맞아, 맞아. 하나님이 홍수를 주신 것만 아니라 방주도 주셨지. 맞아. 방주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불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뱀도 주셨지. 그러면은 불뱀이 아무리 많아도 노뱀이 있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각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노뱀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살더라.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계셔. 너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계셔. 이미 우리 손에 열쇠가 있어. 열쇠가 있어. 미국을 갔는데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거기는 뭐 호텔이라기보다 모텔이에요. 모텔. 방갈로처럼 생겼는데 카운터는 대문 입구에 카운터가 있고 숙소는 한참 걸어가기는 좀 멀어요. 차로 와가지고 그 방갈로 같은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열쇠를 달라 하니까 문이 열려 있대요. 열려 있대요. 그래 가서 아무리 열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문이 열려 있다 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 하니까, 보통 도어를 딱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잖아요. 오른쪽으로. 근데 거기는 왼쪽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왼쪽으로 틀어서 당겨야 된다. 내가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 오른쪽으로 틀잖아요. 오른쪽으로 틀고 당기고 이러잖아요. 오른쪽으로. 거기는 시스템이 왼쪽으로 돌려서 당기니까 문 열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나는 문이 잠겼다고 생각하는 거라. 열려 있는데 그걸 몰라서 열린 문을 잠긴 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풀린 죄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가 그냥 남아있듯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문제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내 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부담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구나. 그래, 불뱀이 아무리 많아도 노뱀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서신을 보니까 우리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주냐? 이스라엘 왕이 생각해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주냐? 이거는 필시 문둥병 고쳐달라 해놓고 안 고쳐주면 왜 안 고쳐주냐? 그래가지고 시비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이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나쁜 나무 자식, 무슨 시비를 걸어도 합당한 걸로 걸어야지.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시비를 걸어. 나쁜 놈의 자식.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입고 있던 왕복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 유대나라 풍습은 막 화가 나고 할 때 옷을 찢어버리는 풍습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는 것을 저가 알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한테 그 문둥병자 나아만을 보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은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세요 하는 말은 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5장의 엘리사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죄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 앞에 오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게 문제가 안 돼. 죄 아무 문제가 안 돼. 슬픔 아무 문제가 안 돼.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다 녹는 거야. 괜찮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구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을 짓다가 보니까 자꾸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를 좀 아끼고 싶어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금액을 줄였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냉방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개별 난방으로 했어요. 그냥 천장에다가 에어컨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 개 틀고 싶으면 한 개 틀고 뭐 열 개 틀고 싶으면 열 개 틀고 해서 이제 개별 냉방 시스템으로 이제 천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갖고 효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시스템 그 냉방 장치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좀 실수를 했어요. 저 천장 속에 그 전선 그러니까 실외기로 나가는 전선은 절대로 이으면 안 된대요. 선을 이으면 안 된대요. 근데 업자가 선이 짧아갖고 이었어요. 그리고 이은 선을 같이 묶어서 감으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또 감았어요. 감은 것을 PVC 파이프 안에 넣으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PVC 파이프 안에 넣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 링컨 학생들이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더우니까 뭐 연습하다가 냉방을 틀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끄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면서 그 이음매에 열이 나가지고 거기서 발화가 되어서 불이 났어요. 거기서 불이 났어요. 천장 속에서 불 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가 확 다 타버린 거예요. 그게 안에만 다 탑니까? 거기서 타면은 천장부터 시작해서 예배당 전체가 내려앉는데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집에 있는데 학생 하나가 막 "목사님, 목사님, 천장 환풍구에서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하길래 뭐야 해서 딱 올라가 보니까 저거는 화재예요. 화재. 천장 속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전기다.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났으면 일단 전기 스위치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다행히 이 건물의 메인 스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은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1층으로 내려가지고 메인 스위치를 딱 내렸어요. 그거는 알아놔야 돼요. 메인 스위치를 제일 먼저 내려, 화재가 나면. 메인 스위치를 딱 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다 나가라 그랬어요.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7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옥상에서 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유독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소방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헬멧을 쓰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다 빼내래요. 연기를 어떻게 빼냅니까? 철판을 용접으로 뜯어가지고 문을 편하게 내고 저쪽 반대편에 또 문을 내고 해가지고 대형 선풍기를 붙이고 막 빨아내고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연기를 빨아내는데
소방관은 놀고 있더라고, 이렇게.
야, 혹시 여기 소방관 계시면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계속 불타고, 이제는 저 천장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막 이렇게 작업해 놓은 게 합판 재질이 많아요.
저 불타가지고 내려앉는다, 이제. 저거 내려앉으면 우리
상상만 해도 내가 막 진짜 아찔한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저 공사 끝날 때까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 생각하면은 아찔한 거예요. 근데 소방관이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더니 불이 다 꺼졌대요. 그 천장 속에 스프링 쿨러가 있는데 이 화재가 팍 나면서 그 천장 속에는 막 진짜 막 그 이렇게 타면 유독 가스가 나오는 그런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스프링 쿨러 바로 밑에서 불이 폈어요. 불이 확 타오르는 동안 스프링 쿨러가 열 감지를 해가지고 그 일대에 물이 자동으로 팍 품어 나와가지고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연기만 촉 하고. 그래서 소방관이 더 갔다 나오더니 저절로 불이 다 꺼졌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겠다 해가지고 천장에다가 물을 한번 완전히 다 뿌렸어요. 근데 우리는 불 난리보다 물 난리가 더 컸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불 난리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물 난리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소방서에서 그 점검이 나왔어요. 화재 원인을 그 밝혀야 된다 하면서 화재 원인을 밝혔는데 에어컨 전선에서 그 이음매에서 불이 났다. 그리고 자동으로 스프링 쿨러가 작동해서 불이 꺼졌다. 그래서 소방관이 막 엄청 칭찬하고 가셨어요. 첫째, 메인 스위치를 내린 것. 둘째, 모든 인원을 바깥으로 대피시킨 것. 셋째, 119에 신고해갖고 빨리 소방차가 오게 한 것. 그리고 넷째, 모든 사람들이 다 차분하게 우왕좌왕 안 하고 차분하게 대처한 점. 다섯째, 저절로 스프링 쿨러가 작동돼갖고 불이 꺼진 점. 이래가지고 엄청 칭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벌금도 없이 해서 그리고 막 천장 속에 정리 깔끔하게 하고 뭐 하여튼 이제 잘 됐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이 깔끔하게 끝난 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안에서 불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나라는 중력이 작아서 여기 있는 100kg이 달나라 가면 100kg이 안 돼요.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kg이 아니라 20kg도 안 돼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밖에서 이 죄의 짐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예수 안에서 별별 일을 다 만났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됐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좀 간증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고 홍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가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어서 무슨 문제를 만나도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구원이 되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만 씻어주신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 삶 속에 계신다. 이 교회 안에 살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시기 바라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야. 예수 안에서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야 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